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 의회는 12일 중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는 고위급 핵안보 당국자 2명이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의 토마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비확산 차관보와 에너지부의 핵안보 담당 프랑크 클로츠 차관보입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행정부 관리 5명이 11일 미 의회 주요 의원들에게 해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의회가 올해 말로 만료되는 중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갱신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번 미중 원자력 협정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원자로 시설과 플루토늄에서 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을 30년간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필리핀과 일본이 사상 첫 해군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12일 하루 실시된 이번 훈련에 일본에서는 두 척의 구축함이 필리핀에서는 호위함 한 척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훈련이 양국 간 군사 능력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중국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필리핀 본토에서 해상으로 44km 떨어진 남중국해 코레지도섬 인근에서 진행됐고 이 지역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이 아니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이번 훈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필리핀 정부는 국제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필리핀은 위법자이자 말썽꾼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최악의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에 12일 또다시 강진이 발생해 최소 41명이 숨졌습니다. 네팔 내무부는 사망자 외에도 약 1,10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연구소는 규모 7.3의 강진이 이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1시간 이내에 최대 6.3 규모의 여진이 계속됐다고 지질연구소가 전했습니다. 이번 진앙지는 앞서 지진 발생 지점과 10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은 12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난민과 이주 희망자 구조 활동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다만 해와 말라카 해협 사이에는 현재 수천 명의 이주 희망자들이 밀수업자들의 선박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난 11일 아체 해안에서 이주 희망자들이 탄 선박 한 척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500여 명의 난민이 탄 선박 두 척도 같은 지역에 도착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대변인은 이들 난민에게 물과 식량, 의약용품을 주어 보냈다고 밝히고 이들이 인도네시아에 상륙하지 원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최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해안에서 수백 명의 이주 희망자를 구조한 해당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이 같은 노력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파르크 하크 유엔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이주 희망자들의 증가는 최근 태국이 인신매매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해 지난해 군인 22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12일 발표됐습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들이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의문사한 야권 정치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가 생전에 모아둔 정보들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철도 요충지인 도네츠크주 일로바이스크 전투 과정에서 150여 명이 사망했고 이어 데발체베 전투에서도 7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 군 당국이 병사들을 우크라이나 내전에 자발적으로 참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강제로 모든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러시아 국방장관이 전투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군인들의 가족에게 보상을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서해상 조준 타격 위협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과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This is an emerging threat. It's still going to take years for this to become an actual threat.
일본 경찰이 조총련 의장의 차남을 체포했습니다. 송이버섯 불법 수입 혐의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서해상 조준 타격 위협과 관련해 도발엔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서해상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분계선을 침범하는 한국 측 함정을 예고 없이 조준 타격하겠다고 한 최근 위협에 대해 군사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출 시험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SLBM 개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 군당국이 구축하고 있는 이동식 미사일 선제적 방위체계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를 보완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며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이런 잇단 도발적 행동에 대해 미한 동맹 차원의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의 SLBM 수중 사출 시험 성공 발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의를 기초로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유엔 안보리라고까지 표현할 필요 없지만 유엔에 관련된 것도 포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외교안보 장관 회의 주제는 지난해 5월 북한이 연평도 해상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한국 고속함에 포격을 가한 이후 1년 만의 일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사태와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등을 계기로 지금까지 5차례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정부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그리고 홍영표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위협에 적극 대응해서 미사일 방어 개념을 확장,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잠수함 탐지와 방어 능력 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미사일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개념을 확장,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SLBM이 4, 5년 뒤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전망과 관련해 한국군의 대응책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SLBM을 신포급 잠수함에 앞으로 4, 5년 후에 장착해서 전력화한다면 전혀 우리가 대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킬체인 KMD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새로운 위협 수단이 나타나면 당연히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대변인은 미한 연합전력으로 북한 잠수함에 대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며 유사시 한국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한미사일인 해성3 등을 통해 SLBM이 장착된 북한 잠수함을 사전에 제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이지스함을 통해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할 수도 있고 미한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미사일을 추적해 현장에서 요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군 당국은 북한 SLBM에 대한 탐지와 대잠수함 능력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작전 개념인 4D 개념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D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디펜스, 방어, 디텍트, 탐지, 디스럽트, 교란, 디스트로이,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으로 미한 군 당국은 이 4D 개념을 작전 계획으로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양우 국방안 포럼 연구위원입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공세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전까지 그냥 니들이 공격을 해오면은 그냥 거기에 대응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더 조금 나간 그런 좀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미한 군당국은 4D 작전 계획이 완성되면 유사시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타격하는 방안까지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최윤희 한국합참의장은 12일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미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5월 말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 대화에서 열리는 미한,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북한 SLBM에 대한 위협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실질적 위협이 아닌 떠오르는 위협 수준이라고 미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과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전 배치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군사 문제에 정통한 조셉 버미데즈 씨는 11일 VOA에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떠오르는 위협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emerging threat. It's still going to take years for this to become an actual threat.
북한의 SLBM이 실질적 위협이 되려면 앞으로 많은 개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수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버미데즈 씨는 그 이유로 북한의 잠수함과 미사일 모두 검증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이 있는지조차 시험하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 역시 겨우 시험 단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버미데즈 씨는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연구와 시험, 개발, 평가라는 고도의 기술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의탄 한 발을 쏘고 사출 시험을 몇 번 한 것으로 실전 배치 가능성을 운운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조차 아직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미 국방안보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이 당면한 위협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h, I think it's more an emerging threat. I mean, first of all,
기술적 특성을 볼 때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모의탄이 불과 150m에서 200m 정도 날아간 건 연료형이 아니거나 점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사일 사출 성공이 곧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면서 1000kg에 달하는 핵탄두 소형화 성공 여부와 여러 의미 있는 확인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잠수함은 미 해군이 지난 1960년대 초반에 SLBM을 위해 진수했던 것보다도 못하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잠수함이 있는지조차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이런 배경을 볼 때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무력 과시를 통한 관심 끌기와 협상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SLBM 전력화와 실전 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면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그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버미대즈 씨는 잠수함 탄도미사일 개발의 모든 과정이 성공하는 건 무척 어렵다며 북한이 이를 모두 성공시키며 총력을 기울인다 해도 실질적인 전력화에는 최소한 2년에서 5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앞서 11일 북한이 SLBM 실전 배치에 4, 5년은 걸릴 것으로 분석했었습니다.
실전 배치는 잠수함 탑재 기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포함해서 수중 발사 비행 시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4,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해 보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입니다.
So clearly they are working on developing this capability. Also, when analysts say it's still
북한 정권이 대한 미사일과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명백하고 전문가들조차 실전 배치에 10년 이상이 아닌 수년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위험 신호로 보고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를 위해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떼드의 배치 등 다층 방어 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대하고 미한일 정보 공유를 더욱 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문지기뿐 아니라 다양한 능력의 수비수가 있어야 골을 막을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방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 잠수함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는 한편 패트리언 미사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US and South Korea need to be prepared to regularly keep submarines off of the North Korea.
70여 척으로 추산되는 북한의 잠수함들은 매우 노후화되고 소리도 요란한 만큼 감시와 추적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 잠수함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남하하면 이를 타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패트리언 미사일 포대는 특정 지역 방어형인 만큼 한국 내 주요 도시 방어를 위해서는 25개의 포대가 필요하다는 미군 보고서가 있다면서 규모를 확대하거나 방어 규모가 훨씬 큰 떼드 배치를 통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베넷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버미대즈 씨는 현 상황에서는 기존의 미한 연합군의 방어 능력으로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t this point, the defenses that South Korea is deploying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실전 배치와 타격 능력이 없는 잠수함은 거의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당장 방어에 변화를 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버미대주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면 미한일이 이를 추적해 반잠수함이 타격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SLBM 개발을 확대하면 그에 맞춰서 대응 능력을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사출 시험과 관련한 한국 전문가의 평가와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를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지난 9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시험을 감행하고 이것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러한 행동을 한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은 전통적으로 강원 양면 책을 구사해 왔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조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최근 들어서 대북 필요 지원이라든가 또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민간단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율성을 확대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남한을 또 압박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고,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추진하지만, 그렇지만 자기들은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대응할 그런 태세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강경책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남북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러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이번 수중 사출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 북한의 SLBM 개발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전문가 간에 또 정부 간에 그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와의 그 어떤 평가가 다른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도 실험 발사를 했는데 한 150m 정도 비행하다가 떨어진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탄두도 이제 모의 탄두를 그 사용을 했고,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앞으로 이것이 실용화되고 실제로 배치되기까지는 짧게는 3년 내지는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비록 실험 단계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이 수중에서 그러니까 잠수함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발사를 했다고 하는 것, 성공을 했다는 자체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 핵실험을 이게 되돌아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다 평가를 했었습니다만은,
네,
결국에 가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이런 사태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된다고 한다면 북한의 SLBM 수준은 상당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한국 정치권의 우려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차이가 나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한국은 뭐 직접적인 또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 정서들도 조금 불안해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뭐 초보 단계고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생각. 물론 뭐 미국은 훨씬 우리보다 많은 정보가 있고 북한의 그 기술력에 대한 판단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 있어서 별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우리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그러니까 북한 정치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군사력을 통해서 뭔가 도발을 하고 이 도발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우리는 판단한 것 같고, 미국은 아무래도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 군 당국은 공격형 방위 시스템 킬체인과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등으로 인해서 이 북한 SLBM에 대한 작전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또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킬체인이라든가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지상이나 해상 에서 공격을 했을 때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전에 탐지를 해서 그 미사일을 방어해내는, 격추해내는 그런 그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이 SLBM은 아시다시피 이제 바다 밑에서 잠수함이 어느 지점에서 쏠지 모르는 그런 이제 불시에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연 킬체인이라든가 KAMD로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높은 수준의 사전 경보 시스템이라든가 또 정확한 공격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이하게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잠수함을 사전에 잘 탐지해내고 거기서 쏘는 것을 또 잘 막아내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4~5년 내에 북한 SLBM의 전력화가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국군은 어떤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속도로 보게 되면은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아니면 정말 빠른 속도로 만약 가게 되게 되면은 2, 3년 내에도 전략과가 가능을 하다고 생각했을 때 한국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한미협동 그 군사 어떤 협력이랄까 이걸 강화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역시 이제 그 잠수함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는 고도의 어떤 그 정보 수집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일단 발사가 되면 발사 이후에 그걸 초기에 그걸 파괴하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같이 이제 보완해야 될 것인데 물론 우리 군으로서는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 일로 해서 너무 성급하게 군사 도의만을 또 주장하는 것도 조금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역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로서 남북 군사 회담이라든가
네.
남북 당국간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윤준 박사와 함께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평가와 전망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주말부터 중국과 한국 순방에 나선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Secretary Kerry will travel to Beijing, China from May 16th to 17th.
머리하프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케리 장관이 16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올여름 개최되는 양국 간 전략 경제 대화와 가을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17일 서울로 이동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만나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비롯해 다양한 국제 문제와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고 하프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프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9일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영내에서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들에 초점을 맞출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일본 경찰이 조총련 의장의 차남을 송이버섯 불법 수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조총련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일본 정부는 법과 증거에 의한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친북단체인 제1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의 허종만 의장 차남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일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올해 50살인 허정도 씨는 조총련 산하 식품도매회사인 조선특산물 판매의 김용작 사장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 북한으로부터 송이버섯 약 1,800kg을 중국산이라고 속여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교역을 금지한 뒤에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선 특산물 판매와 북한 업자가 체결한 송이버섯 거래 계약서와 관련 문서를 압수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북한으로 계속 송금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도 있어 경찰은 허정도 씨가 송이버섯 판매 대금을 북한에 보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 씨 등 용의자들이 북한 업자에게 송이버섯을 중국으로 보내게 한 뒤에 일본 무역회사 도호를 통해 일본으로 수입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찰은 이미 지난 3월 도호의 리동철 사장을 전격 체포하고 허종만 조총련 의장과 남승우 부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본에서 사실상 북한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총련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정도 씨는 체포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허종만 의장도 일본 정부의 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려하네. 학기라나시가 니쪽 관계와 하카이쇼스라로 세력군하루.
허 의장은 일본 경찰이 자신의 차남을 체포한 데는 북일 관계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북일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허 씨의 체포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국가でありますから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법치 국가이며 법과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허 의장 차남의 체포가 북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세부토시아ですね
일본 정부로서는 북한이 북일 합의에 따라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를 신속하고도 솔직하게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12일 기자들에게 일본은 북일 합의 이행을 위해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성실한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5월 일본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조건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일본과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1차 재조사 결과조차 일본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초 일본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일본 정부의 조총련 압수수색과 대북 인권 압박을 문제 삼으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북일 정부 간 대화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한국 국민 4명을 억류한 북한 당국에 유감을 표하고 이들에 대한 접촉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북한이 억류한 한국 국민들에게 전화나 서신교환 등 외부와 통신의 기회를 주고 한국 정부가 선임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억류자들에게 허위 진술이나 불리한 증언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억류된 한국 국민들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도 이들의 송환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1분기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비료가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농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기구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화학비료는 총 16,683톤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9,085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규모로 질소 14,927톤과 복합비료 1,756톤이 포함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에서 질소 62,128톤과 칼리 570톤, 복합비료 6,382톤을 수입했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11일 VOA에 북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중국이 연초에 북한에 대한 비료 판매 방침을 세우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료 수입을 위한 현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북중 간에 서로 이제 외상 거래라든지 하는 신용 거래가 상당히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외환이 당장 없더라도 필요한 그 비료를 수입했을 텐데 지금은 북중 관계가 이제 악화된 상황이고 현금 거래 북한이 지금까지 이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현금 거래가 아니면은 뭐 거래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북한 외환 사정이 굉장히 나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태진 원장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비료의 양이 늘고 유기질 비료도 자체적으로 확보했을 수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화학 비료를 수입하지 않으면 비료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북한의 비료 공급에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농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1분기에 비료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4, 5, 6월 달 비료를 가장 많이 사용할 때인데 올해 이제 그 비료가 대폭 줄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금년 그 농사 가을에 수확할 농사가 왜 얼음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그것이 가을에 곡물 생산량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편 북한이 올해 1분기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량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북한이 올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양이 지난해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예년보다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곡물 수입이 준 건 지난해 그 북한 그 가을 작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북한 그 현재 지금 시장 곡물 시장의 곡물 가격이 굉장히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그 곡물 수급 상황이 비교적 그런 대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그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만일에 이제 북한 그 시장의 그 곡물 가격이 많이 이렇게 오르는 추세에 있다면은 무리를 해서라도 곡물 수입했을 텐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그 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난해 북한 그 작황 곡물 작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초 발표한 북한 식량 수요 공급 전망 보고서에서 2014-2015 양곡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도정 전을 기준으로 594만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0.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임금 인상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남북 간 당국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성공단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독단적으로 공단을 운영해서는 사업이 발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공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어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입주 기업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임금을 공탁하는 방안을 비롯해 북측 근로자들의 잔업 거부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8일 열리는 총회에서 기업들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어 수출 대국인 노르웨이가 북한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연어는 대북 경제 제재 때문에 수출할 수 없고 대신 연어 알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노르웨이의 TV2 방송은 북한 현지 취재에서 고급 어종인 노르웨이산 연어를 얹은 스시가 평양의 식당에서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 관계자는 북한은 이미 태평양산 연어를 상당히 오랫동안 양식한 경험이 있다며 노르웨이산 연어도 양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연어 알을 들여와 이를 키운 다음 고급 식당에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TV2 취재진은 노르웨이의 대형 연어알 수출회사 아쿠아젠을 찾았습니다. 공장 안에는 연어알이 가득 담긴 통들이 늘어서 있었고 공장 관계자는 모두 북한으로 수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취인이 평양 만경대 구역에 신진경제그룹으로 적혀있는 포장 상자도 보여줬습니다. 냉동 포장된 연어알은 5일 안에 북한에 도착합니다. 아쿠아젠의 자콥 솔달 지배인은 연어알 수출이 대북 경제 제재에 저촉되는지 서너 차례 노르웨이 외무부에 문의했는데 그때마다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TV2에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외무부의 프로드 안데르센 대변인도 연어알은 대북 제재와 상관없으며 따라서 연어알 수출은 불법이 아니라고 이 방송에 확인했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718호는 북한에 대해 사치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공급과 이전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수 품목 지정은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1분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팔에서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과 일본이 처음으로 남중국 해에서 해상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란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네팔에서 대규모 지진이 또 일어났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미 지진으로 절망과 고통을 겪고 있는 네팔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2일 오후 규모 7.3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네팔 동부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수도 카트만두에서 동쪽으로 80km, 지난번 규모 7.8 지진의 진앙지에서 동쪽으로 10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번에 규모 7.8 그리고 이번에는 7.3 이런 강력한 지진이 또 일어났는데 추가 인명피해도 발생했겠군요.
아직 지진이 발생한 지 어느 정도 지나지 않아서 피해 집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발생한 지진으로 현재까지 40여 명이 숨지고 1,0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네팔에서는 지난 4월 2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이미 사망자만 8,00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1만 명 이상 사망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추가 지진이 발생한 건데요.
네.
앞선 피해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펴던 적십자 직원은 마치 높은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흔들림을 느꼈다면서 지진이 매우 강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상자 수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건물 피해는 어떻습니까?
아직 공식적인 집계는 없었는데요. 카트만두 주재 인도대사관 관계자가 몇몇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지진에서 무너지지 않고 남은 건물들도 구조적으로 충격을 입고 붕괴되기 쉬운 상황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추가 지진으로 건물 붕괴 등 재산 피해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 지진은 앞선 지진보다 파괴력이 적고 더 깊은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상에서의 흔들림은 적었습니다.
네. 현지 주민들이 크게 놀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진 발생 당시 찍은 상황을 공개한 영상들이 공개됐는데요. 산악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고요. 한 대형 강연장에서 강연 중에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자 강연자도 당황하고 객석에 있던 사람들도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거리에서는 건물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는데요. 주변에는 주민과 구호요원들이 피를 흘리는 부상자들을 황급하게 안아서 옮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팔에서는 이미 지난 지진 이후 더욱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는데요.
네.
네팔 고당국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건물과 높은 구조물 주변을 피하고 사방에 뚫린 평지에 있을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한편 이날도 지진이 한 차례만 발생한 건 아니고요.
네.
규모 7.3의 지진 발생 후 다시 6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는데요. 이 중에는 규모 6.3의 꽤 강력한 지진도 있었습니다.
네, 방금 전해주신 대로 구호당국이 건물에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 있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 지난번 지진 후에도 그래서 주민들이 건물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바깥에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천막 등 구호물품이 매우 부족하고요.
네.
또 비가 계속 내리는 우기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한편 이날 지진 발생 주변 지역에서는 히말라야 등산을 위한 거점인 남체도 있는데요. 물론 앞선 지진으로 히말라야를 등반하려는 관광객들은 거의 없겠지만 등반을 돕는 안내인들, 즉 셀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서
네.
익명 피해 등이 우려되고요. 특히 네팔의 주요 수입원인 관광사업 복구와 경제 복구가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네팔 이웃국인 인도는 긴급 구조를 위한 헬리콥터와 인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름 전 지진 이후 국제사회의 도움의 동길이 네팔로 몰리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또 산악지역인 네팔의 도로와 전기가 끊기는 등 사회 기반시설도 많이 파괴돼 구호품 배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앞서 유엔은 지난번 지진으로 인한 복구에도 4억 1,5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었는데요. 지난주까지 약 2,200만 달러만 모였습니다. 이번 추가 지진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과 일본이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해상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요?
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영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10일 훈련을 실시한 곳은 영권 분쟁 지역은 아니지만 중국과 필리핀이 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카보로섬에서 동쪽으로 약 270km 떨어진 곳입니다.
네.
일본과 필리핀군은 이번 훈련에 대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두 척과 필리핀 프리기탐 한 척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프리기탐은 배수량 1,500톤급 호위함을 뜻합니다.
네, 훈련은 12일 하루만 실시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2일 하루만 실시됩니다.
네, 일본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해상 합동 군사 훈련이라고 했는데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중국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 같은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당사국들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의지를 존중해야 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관련국 사이의 신뢰를 해치거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또 필리핀 정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화춘잉 대변인은 필리핀 정부가 반복적으로 국제법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이 중국의 영해라는 입장이고요. 그동안 필리핀 외에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과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네, 뭐 그거는 중국 입장인데 필리핀은 또 다른 입장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필리핀은 오히려 중국이 자국 해역에서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네.
스카보로섬 주변에서 중국이 자국 어선들의 합법적인 어로 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특히 이곳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떨어진 스플래틀리 군도에서 인공섬 준설과 활주로 정박시설과 유류보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등 군사기지화에서 자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의 이번 행동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원하지 않는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었는데요. 한편 필리핀군은 이날 해상훈련에 대해서도 중국을 자극하려는 의도와 목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럽으로 가보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했네요.
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후 흑해 휴양도시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케리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예멘 사태 그리고 이란과 시리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미국 정부의 고위 인사가 러시아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네. 면담 이후에 케리 장관의 발언이 좀 공개됐나요?
네, 케리 장관이 이날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푸틴 대통령 그리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주요 국제 현안에 관해 솔직한 토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현안들에 대처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소통 채널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케리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만났는데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케리 장관은 푸틴 대통령과 면담에 앞서서 이날 약 4시간 동안 소치에 있는 한 호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했는데요. 라브로프 장관은 케리 장관과의 회담이 끝난 뒤 회담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렇게 기자들이 묻자 훌륭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이 케리 장관에게 선물을 주어서 눈길을 끌었다고요?
네,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회담장에서 러시아 남부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토마토와 감자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 상징물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케리 장관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 외무장관이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지난 1년간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둘러싸고 냉전을 벌였는데 케리 장관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회복될지 지켜봐야겠군요.
네.
케리 장관의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러시아에 이어 13일 소치에서 가까운 터키의 안탈리아를 방문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워싱턴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어 16일부터는 중국과 한국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반군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군요.
네, 옌스 스톨렌버거 나토 사무장관이 11일 브뤼셀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반군에 계속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도 참여한 휴전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스톨렌버거 총장은 러시아가 지난 2월 휴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화기와 탱크, 박격포, 탄약 그리고 방공무기를 우크라이나 반군 세력에게 보내고 있다고 말했고요.
네.
또 이 밖에도 군사훈련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톨렌버거 총장은 지난달에도 러시아에서 1000점 이상의 중화기가 우크라이나 반군에게 넘어갔다며 반군이 매우 신속하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는 이같이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반군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 부인해왔는데요. 오히려 미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지역으로 러시아 탱크와 중화기 그리고 병력이 진입한 사진 등을 공개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반군을 위해 싸운 러시아 병력은 러시아군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친러시아 주민들을 돕기 위해 참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워싱턴 인근에서 걸프국 초청 정상회의를 여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불참 계획을 밝히면서 양국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근 미국 언론들이 크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1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도 기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그런 불화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었습니다.
네, 이번 회의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예멘 사태 등 걸프 지역 현안 또 주변국들과의 안보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걸프협력의 6개국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도 쿠웨이트와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그리고 오만 등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이 자신 대신에 왕세자와 부왕세자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네.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오만도 정상이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와 카타르만 정상이 참석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우디와 혹시 불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불화설과 함께
네.
최근 미국이 이란 핵협상 또 이라크 사태 등과 관련해 시아파 정부를 지원하는 문제 등으로 걸프 지역 순위파 국가들의 불만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 분석에 대해서 백악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백악관은 그런 불화설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는데요.
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살만 국왕이 직접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번 정상회의에 불참하게 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살만 국왕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예멘에서 연합군을 주도하고 있고 또 5일간의 휴전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미국을 방문하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의 이해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도 이런 입장을 이해하고 이번 정상회의의 의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는 겁니다. 또 두 정상은 걸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데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영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13일엔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6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구름 조금 끼겠고요.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6도. 개성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 개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2도. 함흥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는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1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5에서 2.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2에서 4m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 시작됩니다.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드리는데요. 오늘의 주요 미국 소식을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리고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설명해드립니다. 또 주간 기획으로 영화로 듣는 미국사도 준비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을 다룬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내용 미리 들어보시죠.
한편 같은 날 밤 우세한 대포를 앞세운 프랑스군의 공격이 다시 이어지고 영국군은 전멸할 위기에 처한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군 사령관이
이어서 일상에서 쓰는 영어를 배우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